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간첩 및 뇌물수수 혐의로 미국인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러시아 국영 매체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버스티 통신은 러시아 법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해 8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진 스펙터 씨에게 13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태생인 스펙터 씨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뇌물수수건으로 3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총형기인 15년은 여기에 간첩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스펙터 씨는 전직 러시아 부총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으며 간첩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펙터 씨는 암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었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8월 냉전 이후 최대인 24명 규모의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억류해온 월스트리트저널신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국 해병대 출신 기업 보안임원 폴 웰런 씨 등이 석방됐습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최근 갱단에 의한 유혈폭력 사태의 희생자가 최소 207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23일 밝혔습니다. 아이티 주재 유엔통합사무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수도 포르토프랭 내 시테 솔레이 지역에서 남성 134명과 여성 73명이 워프 제레미 갱단에 의해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노인들로 아이티 토착 부두 주술을 통해 갱단 지도자 모넬 미카소의 펠릭스의 자녀를 치료하다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갱단의 보복을 우려해 탈출을 시도하거나 갱단의 범죄 정보를 지역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일들로 사망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자택 등에 있다가 끌려갔으며 갱단은 총이나 대형 칼로 이들을 처형한 뒤 태우거나 토막내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마리아 이사벨 살바도르 IT 주재 유엔통합사무소 소장은 이 같은 잔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IT 사법체계가 이 끔찍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와 추종자들을 체포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T에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갱단들의 폭력 행위로 올해에만 5,350여 명이 사망하고 2,155명이 부상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7월 있었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정치국 의장 암살이 자국 소행이었다고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부 관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최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지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지구에서 신화르, 레바르노에서 나스랄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호데이다와 사나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참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니예 의장은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암살됐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하니예가 정밀 공습 방식으로 제거됐다고 밝혔을 뿐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하마스 측의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왔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가 하니예 전 의장 암살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영토에 또다시 공격을 가해왔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른 시각 성명을 통해 예멘에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직후 이스라엘 중남부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됐으며 즉각적인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드론 한 기도 이날 이스라엘 공군이 요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22일 홍해 인근에 파견된 미국 해군 캐리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드론 8기와 대함순항미사일 17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유럽 주재 자국 외교 공관들에게 후티 반군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내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날 것이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위협해도 미군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적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군이 내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외국 정상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고 일부 국가의 군 파견대가 열병식에 참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며 긍정적인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엽니다.
김 기자, 러시아 당국자의 발언이 북한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북한군의 전승절 참석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선 북러 모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병사들의 격전지 전사 소식까지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한층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현재 북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일종의 팁으로서 내년 전승절 북한군 참여,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만일에 5월 9일 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 주석단에 서게 된다 그러면은 대내적인 위상 제고에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전승절의 행사 참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내년 전승절은 80주년을 맞기 때문에 다양한 군사 장비와 부대를 선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사에 북한군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북러 군사협력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이번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전승국 반열로 추켜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보여주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북러 모두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저항의 축 내지는 반미 연대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어쨌거나 강화할 필요성, 그런 맥락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김 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 기념일 또는 5월 9일 전승절을 계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친러시아 성향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행사로 김 위원장은 이런 다자 무대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입지를 넓히고 전략적 지휘 국가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 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목표가 되돌리기 어려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대미 억제를 갖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전략적 지위를 동북아 차원에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소위 전승절에 김정은이 직접 가게 된다면은 바로 그런 동맹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 소위 전략적 지위를 일종의 시위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아마 의미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친러 국가들을 모아놓고 반미, 반서방 세력의 결집을 과시하려고 하겠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두진호 박사는 러시아로선 트럼프 신행정부와 새로운 미러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진영을 결집하는데 전승절 행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박사는 특히 미한일 안보협력에 대응한 북한과의 군사 연대를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 지형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제 북한이 참여한다는 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그간에는 러시아 단독으로 혹은 중러가 미국이 어떤 패권을 경쟁했다면 이제는 러시아 북한이 함께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년 전승절 행사에는 세르비아와 베트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 수반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주한 미국 차석 대사가 20일 북러 간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1,000 DPRK troops, including elite special forces, to fight against Ukraine. Russia has also violated multiple resolutions of this council by importing from the DPRK more than 20,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우드 차석
containing at
대사는
least
이날
6
국제
million heavy
평화와 안보에
artillery
대한
rounds.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양측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데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12,000명을 전장에 파병했고 최소 중포탄 600만 발과 탄도미사일 100여발을 포함한 2만여 개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수입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관해서는 중국이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상진 주유엔 차석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불법적 군사협력을 단호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ddition, over 11,000 North Korean troops were sent to figh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with more than 1,000 casualties. This unexpected level of collusion raises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군수품과 미사일, 포병을 공급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12,000여 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북한군 1,0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방향을 바꾸고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자국군대의 본국으로의 귀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리야 공사는 지난 수요일 안보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교전 등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규탄했으며 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Council condemned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o Russia, in violation.
영국의 퍼거스 에커슬리 주 유엔 정치조정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에커슬리 조정관은 북한과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왔다며 이제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 전쟁을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높은 값을 요구하며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주엔 프랑스 차석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러시아 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 상대로 교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 장비와 이중용도 물품 및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주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쟁을 확대하는 쪽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대선에서 참패한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대한 지원을 위해 남은 자금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무산된 데 대해 법안을 주도한 영김 하원 의원은 실망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아미베라 의원은 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킴 하원 의원은 23일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원이 채택하지 않은데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날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이 결국 무산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에 대응하고 전 세계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베라 의원은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로 김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8대 의회는 북한 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한 채 20일 자정을 기해 공식 회기를 종료했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상원에선 본회의 심의 및 표결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VOA는 상원에서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실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실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8년, 2012년, 2018년에 거쳐 총 3차례 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비 지명자가 한국 핵무장론 등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확장 억제나 비확산 같은 미국의 기존 정책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국방부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정책차관에는 엘브리지 콜비, 획득유지차관에는 마이클 더피, 연구공학차관에는 에밀 마이클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애국자 명단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하고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비 지명자가 1기 정부 국방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2018년 나의 획기적인 국방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서열 3위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해외 배치, 국방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합니다. 또 동맹과의 국방협력도 관할하며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과 함께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를 이끕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V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that they have not stopped developing.
이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탄약이나 병참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be more accommodating of serious moves by our alli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ecurity.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동맹의 진지한 노력을 더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기꺼이 유연성을 발휘할 때여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미한동맹에 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의 주요 전략적 초점은 미국의 힘을 키우고 특히 가장 큰 도전자인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만일 콜비 차관 지명자 같은 누군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낮추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핵 능력을 더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So South Korea needs a nuclear deterrent to block North Korean aggression for sure. Right now they're getting that through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f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콜비 차관 지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로비를 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해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콜비 지명자의 개인적 신념이 정책의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3일 VOA와 통화해서 한국이 북한군을 재래식 무기로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핵이며 미국은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more than confident that South Korea could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conventionally. Now, challenges the nuclear componen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해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취임 이후에도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그세스 지명자와 콜비 지명자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조율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학자로서 행동할 때는 지적 토론을 위한 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면서 내 경험상 그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미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강하게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핵 무장론 등에 대해 다른 관점을 듣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expect him to be openly advocating or endorsing a South Korean pursuit of nuclear weapons or anything like that.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핵무장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오랜 정책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적을수록 세계가 더 안전해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보장은 미한 동맹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또 콜비 지명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미한 동맹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 틀과 정책 변수 안에서 일해야 한다며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군의 세 번째 군사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특히 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돼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후 8시 34분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패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우주궤도 시험과 수개월간의 운영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2호기는 올해 4월 8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정찰위성 5개를 확보하는 4.25 사업에 따라 지난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지 1년여 만에 3호기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의 도발 징후와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4.25라는 이름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과 전자광학 E-5 적외선 IR 탑재 위성이 SAR을 숫자 4로 E-5를 숫자 2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로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지상과 해양으로 전자파인 마이크로파를 순차적으로 쏴 굴곡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영상 촬영이 어렵습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시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밤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자광학 시스템에 비해 SAR 시스템은 밤이나 구름이 낀 날에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광학 시스템은 오직 낮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면서 SAR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상 촬영이 훨씬 더 많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ive to the electro-optical system, the ZAR system allows imaging to happen at night and through cloud.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 박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SAR 위성은 구름을 뚫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지역을 정찰하려는 경우 광학 위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SAR 위성은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can see through clouds, and so if you're trying to spy on an area that doesn't have great weather.
맥도웰 박사는 또 SAR과 광학 적외선 장치는 단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둘이 다른 시각과 약간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둘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SAR이 있으면 광학 및 적외선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영상을 얻으려면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한국은 이전에는 실제로 상당한 우주 정찰 역량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주에서 활동하는 다른 작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물론 미국이나 중국만큼 광범위한 역량은 아니지만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 정찰 역량과 관련해선 양측 위성의 정확한 사양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4.25 위성 사업에 따라 발사된 이 세 개의 위성들은 북한 위성들보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데이터 양과 이미지 해상도 측면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들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there is a qualitative level at which they are much more capabl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위성들이 한국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북한 위성은 아마도 전자광학 위성으로 한국 위성이 보유한 SAR 기능이나 적외선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s far as we know, the one satellite that North Korea has imaged is probably an electro-optical satellite, so they would not have...
한국이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반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올 들어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뒤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BOA에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란 점이라며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의 적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짧은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해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쏘아올린 이들 군사정찰위성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북한군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데 활용하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군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2기를 추가해 총 5개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 정찰위성이 군집 운용 능력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군의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가 또다시 한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정찰인데 북한의 도발 조짐을 포착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찰자산인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에 나타난 것은 23일입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 레이더 24와 군용기 추적 X 계정 등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인천 서해 상공에서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까지 서해와 동해를 세 차례 왕복한 뒤 한국 수도권 일대를 네 번 선회하는 비행 항적을 그렸습니다. 비행은 약 3만 1000피트 고도에서 이뤄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정찰기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리벳 조인트가 지난 9일에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리벳 조인트는 17일에도 다시 한반도에 나타나 서해와 동해를 여러 차례 왕복하는 항적을 보였습니다. 이날을 포함해 리벳 조인트가 포착된 것은 12월에만 3번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찰 활동이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 정찰기의 출격 시점이 겹친 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하며 민간 항공 추적 시스템의 위치를 노출합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일부 군용기가 위치를 비공개로 유지한 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 시스템에 포착된 항적만으로는 미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리벳 조인트는 2022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을 전후로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며 항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올해 3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상황과 지난해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 또 다른 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보를 투입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사례도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두 곳이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캐나다 구호단체 두 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대북지원단체는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두 곳입니다. 1718위원회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일자 서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달 29일 대북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10월 28일에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면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퍼스트 스텝스부터 알아보죠. 이번 결정으로 이 단체는 어떤 물자들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를 받은 물품들은 주요 두유 관련 물품들인데요. 네.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대형 스테인리스 용기, 그리고 바이타카우, 바이타고트, 슈퍼카우 등의 두유 제조기, 그리고 고속 분쇄기, 대형 냄비 등입니다. 물품 개수는 1200개에 달하고요. 액수는 142만 8천 달러 상당입니다.
네.
퍼스트 스텝스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의 두유 기계 등을 지원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을 도와온 단체입니다. 1년에 4차례 분배 감시단이 북한에 있는 두유 공장을 찾아서 정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까?
네, 이 단체는 손톱깎이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예. 손톱깎이가 포함된 위생세트 2300개, 그리고 양동이 500개, 정수필터 500개, 대형 안전핀 4개 등이 포함된 신생아 케어키트 1333개 등입니다. 관련 물자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애프라타에서 배를 통해서 중국 다레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에 있는 소아병원 두 곳에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8,500 캐나다 달러, 미화 5,913달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로 구성된 기관들인데 1996년부터 북한의 식량, 농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번에 이제 대북 제재 물품에 손톱깎이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에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HS 코드를 자세히 명시했었는데요.
네.
손톱깎이는 이 코드에 해당됩니다. 82호와 83에 해당이 됩니다.
네.
공구 등 각종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요.
네.
또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이 HS 코드는 72와 73이고요.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품들에 해당하는 87품목 등도 북한에 판매,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718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두 단체에 대북 제재 면제를 했는데 그 면제 기간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 스텝스는 12개월, 그리고 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9개월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내년 11월 29일 그리고 내년 8월 29일까지 이 물자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국경을 여전히 막고 있고 외부 지원을 한시적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점이 2020년 1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국경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기구나 지원단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원단체 대북 제재 면제 신청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3일을 기준으로 대북 제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면제 건수는 앞서 전해드린 두 건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한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바로 직전 2019년이었죠. 그때 3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2022년에는 제재 면제 건수가 27건이었지만 신규 사업은 8건이었고 나머지는 이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연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이 어려워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김 기자, 올해는 일부 국가들의 이 주북 공간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국제기구나 지원단체들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지난 17일에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운영을 재개했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패트릭 이모두 이몰로곰에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 운영 재개를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스웨덴이 서방국으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평양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가 11월 15일 주북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비서방국가로는 나이지리아가 처음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공관을 운영하거나 운영 재개를 위해 대사관 직원들이 복귀한 국가는 13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캐나다 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면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의 이번 면담은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이임 인사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내 정치 불안 상황에서도 미한 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골드버그 대사가 면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골드버그 대사는 국회에서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및 원내 대표와 만났고요.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헌법적 절차가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권대행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한미동맹의 공백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이 반민주적 정당으로 비치는 걸 우려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만났는데 야당 대표와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이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헌법적 절차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에 사의를 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에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신속하게 입장을 내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큰 도움으로 경제 성장과 평화, 안정을 누려왔다면서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난 2010년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천안함은 지난 9월부터 10월 해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함정들의 포술 능력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천안함은 14년 전에 침몰을 했는데 새로운 천안함이 생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 천안함은 해군 2함대 소속의 3,000톤급 호위함인데요.
네.
1,000톤급 초계함이었던 과거의 천안함과는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함정은 침몰한 천안함의 함명을 승계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작전 배치됐습니다.
네. 새 천안함이 이전에 천안함을 승계한 것이 명칭 외에도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옛 천안함 승조원들이 새 천안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함장인 박연수 중령은 당시 대위였고요.
네.
하사였던 서보성 상사와 류지욱 중사는 새 천안함에서 전투체계와 통신망 운영 및 정비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포술 능력 평가에서 그때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천안함이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평가가 된 건가요?
예, 해군은 함정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매년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과 어뢰 등 모의사격, 전투체계 운영 요원의 팀워크 등이 포함되는데요. 평가에는 함대별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함정들이 해군 작전사령부 주관 사격대회에 참가해서 명중률과 사격 절차 준수, 요원들의 팀워크 등으로 실력을 겨룹니다. 천안함 함정인 박중령은 언론에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 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안함을 승리하는 전투함으로 지휘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네.
앞으로도 서해와 북방 한계선 NLL을 굳건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천안함 사건을 간단하게 좀 돌아볼까요?
예, 지난 2010년 3월 26일이었죠.
예.
한반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에 의해 폭침된 사건입니다. 폭침 후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됐지만 46명은 실종됐습니다.
네.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여야 정당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 그리고 새로 부활한 천안함이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전작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은 오후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안주 최저 영하 11도에서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6도,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신의주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4도, 수풍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2도, 강계 오후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용연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개성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5도, 사리원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되겠습니다. 신계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상 4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은 오전에는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0도, 장지는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1도. 원산은 오전에는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평강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선봉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5도. 삼지연은 오후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4m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2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최근 갱단에 의한 유혈폭력 사태 희생자가 최소 207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23일 밝혔습니다. 아이티 주재 유엔통합사무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수도 포르토프랭 시테 솔레이 지역에서 남성 134명과 여성 73명이 워프제르미 갱단에 의해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노인들로 아이티 토착 부두 주술을 통해 갱단 지도자 모넬 미카노 펠릭스의 자녀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갱단의 보복을 우려해 탈출을 시도하거나 갱단의 범죄 정보를 지역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이들도 사망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자택 등에 있다가 끌려갔으며 갱단은 총이나 대형 칼로 이들을 처형한 뒤 태우거나 도망내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마리아 이사벨 살바도르 최고대표 사무소장은 이 같은 잔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즉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IT 사법체계가 이 끔찍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와 그 추종자들을 체포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T에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갱단들의 폭력 행위로 올해에만 5,350여 명이 사망하고 2,15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행한 대규모 사형수 감형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당선인 공보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감형 조치를 받은 37명의 사형수들은 세계 최악의 살인범들이라며 조 바이든의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로부터 큰 권한을 부여받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치주의를 옹호하며 백악관에 복귀하면 이 점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약 한 달을 앞두고 이날 연방사형수 37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으며 이들의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재분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양심과 국선 변호인, 상업 법사위원장, 부통령을 거쳐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경험에 비춰 연방 차원의 사형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 사형수는 현재 총 40명으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 총기난사범,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회당 총기난사범은 감형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 중에도 마약 밀매 사범 등에 대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7월 있었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 의장 암살이 자국 소행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 관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최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예멘 내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지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테헤란에서 하니에, 가자지구에서 시나르, 레바논에서 나스랄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호데이다 사나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참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니에 의장은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뒤 암살됐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하니에가 정밀 공습 방식으로 제거됐다고 밝혔을 뿐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하마스 측의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가 하니에 전 의장 암살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영토에 또다시 공격을 가해왔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른 시각 성명을 통해 예멘에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직후 이스라엘 중남부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됐으며 즉각적인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드론 한 기도 이날 이스라엘 공군이 요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22일 홍해 인근에 파견된 미국 해군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드론 8기와 대함순항미사일 17발을 발사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유럽 주재 자국 외교 공관들의 후티 반군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돈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내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르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가 후티 반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